베드로후서 12번 메시지 신성한 통치 4 베드로 전후서에서 오직 두 장만이 신성한 생명에 관해서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처음 한 장 반과 베드로후서 1장의 처음 반장이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서신들의 나머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3장 10절부터 12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부분입니다. 이 구절들이 생명 안의 성장과는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의 성장을 추구하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또 이것은 베드로가 이 구절들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옴. 3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타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날은 대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심판의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주의 날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주로 경고입니다. 신약에서 주의 날은 주로 주님의 심판에 관련되어 언급됩니다. 그분의 심판을 위한 주의 날은 천년왕국 전에 올 것입니다. 주의 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체질들은 풀어지겠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일들은 태워질 것입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10절에서 주의 날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마치 그가 본장의 앞에서 4절에 있는 주의 강림하심과 7절에 있는 백보자의 심판을 말했을 때 그랬던 것 같이 또다시 천년왕국 1천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큰 소리라는 말은 돌진하는 소리 혹은 소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옛것으로부터 새것으로 넘어가는 대격변에 대한 선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의 체질은 하늘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있는 풀어지다, 타버리다는 말을 히브리서 1장 12절에 둘둘 말아지다, 변하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달아나다, 간대없다, 계시록 21장 1절에 없어지다라는 말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해체시키기 위해 뜨거운 열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옛것으로부터 새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둘둘 말아서 벗어버리기 위해 사용하실 절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의 창조를 최종 완성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다루심 안에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지나가나 그분의 영원한 말씀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우주 안에서 발생될 격변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남아서 그분의 영원한 뜻의 완수를 위해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일들이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과 인공에 대한 사람의 일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주의 날이라는 용어는 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주의 심판과 같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밤중에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주의 날에 하늘이 떠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7절에서처럼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다루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건너뜁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철저히 연구해 본다면 우리는 주의 날이 아마 7년 동안 지속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말한 70일의 마지막 일에와 거의 같습니다. 처음 69일에, 즉 483년의 기간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즉 메시아가 끊어졌을 때 끝났습니다. 그 69일에와 70번째 일에 사이에는 현재 공백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백기가 얼마나 길지 성경에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 공백기 위에 70번째 이레가 될 7년의 기간이 천년왕국 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몇 해 동안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 3장 4절에서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비웃었습니다. 오심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루시아로서 직역하면 임재를 뜻합니다. 신약에 따르자면 주님의 파루시아, 즉 그분의 오심은 단지 한 시간이나 하루만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주님의 파루시아가 천년왕국 이전, 아마 70번째 일의 중간에, 즉 마지막 7년의 중간에 시작되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마 그것은 주님이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구름에 쌓여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파루시아가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발생되리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따라서 산의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산의 아이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서 올라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들려서 올라가는 것은 휴거되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의 휴거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것이며 그것은 3년 반의 대환란의 때가 될 1260일 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산의 아이의 휴거 뒤에 3년 반 혹은 42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산의 아이가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산의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된다는 것은 산의 아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즉 주님의 파루시아 안에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70번째 일의 중간에도 주 예수님은 여전히 3층천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의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이 14만 4천 명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처음 익은 자들일 것이며 수확 전에 첫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거둬질 것입니다. 수확은 나중에 14절부터 16절에서 거둬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땅의 첫 열매들이 수확 전에 거둬져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져가진 것처럼 14만 4천 명도 수확 전에 하늘로 휴거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그 모든 일은 대환란 동안 발생될 사건들로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서 첫 열매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과 14절부터 16절에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을 포함한 수확물이 대환란 뒤에 휴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며 또 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늘로 휴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휴거 뒤에는 3년 반의 기간, 즉 70번째 이레의 마지막 절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4장은 모두 같은 시기의 기간에 대해 말합니다. 이 장들은 가장 초기의 주님의 파루시아가 70번째 이레의 중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산의 아이와 14만 4천 명의 첫 열매의 휴거들이 있은 후에 주 예수님은 이들 이기는 성도들을 거느리고 3층 천을 떠나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땅으로 직접 오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구름 속에 둘러싸인 채 공중에 머무실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그리스도는 구름으로 옷 입으셨지만 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구름 위에 계십니다. 이 나중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과 일치하며 그때의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공개적인 것이 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님의 파루시아가 처음에는 은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뒤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따라 그분의 파루시아의 나타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은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내포합니다. 먼저 그것은 은밀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70번째 이레가 끝날 때일 것입니다. 이때의 주님은 더 이상 계시록 10장에서처럼 구름을 옷 입고 계시지 않으시며 계시록 14장에서처럼 공개적으로 보이게 구름 위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파루시아의 나타남, 즉 그분의 오심의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번역하는 최상의 방법은 추거적인 번역을 따라서 그분의 강림하여 나타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정도만 갖고 있어도 베드로가 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비단 주님 자신이 도적같이 오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날도 이런 식으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감추인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3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천년왕국 전에 오겠으나 하늘이 불타는 것은 천년왕국 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천년의 기간인 천년왕국을 건너뛰며 하늘과 땅이 타버리는 것을 주의 날에 발생될 마지막 상황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108페이지에 그려진 도표를 참조해보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이 도표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70일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7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62일회, 마지막으로는 알 수 없는 길이의 공백기 이후에 70번째 일회인 마지막 일회가 나옵니다. 70번째 일회 뒤에는 천년왕국의 1천년이 나올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무렵에 두 가지 사건, 즉 하늘과 땅이 타버림, 백보자의 심판이 아마 동시에 발생할 것입니다. 도표에 따르면 주의 날은 마지막 7년이 시작될 때 미리 시작될 것이고 주님의 파루시아는 7년의 중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70번째 이레의 중간 이전에 여섯째 인에서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재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 날은 공개적으로 될 것이며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야 종결될 것인데 그때에는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마지막 이레, 즉 70번째 이레가 계시될 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과 땅 위에 사는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70번째 이레의 중간에 산의 아이와 14만 4천 명이 3층 천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주님의 파르시아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임재를 공중으로 내려오게 하실 것이며 한동안 구름 속에 숨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파르시아의 감추인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7년이 끝나고 주님의 파르시아는 공개될 것이며 주님 자신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으로 던지실 것인데 그는 그곳에서 천년간 갇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의 상황은 말끔히 청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열국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천년 동안 계속될 평화로운 왕국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사탄은 갇힌 데서 풀려나 곡과 마곡의 배역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때의 곡과 마곡을 심판하실 것이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의 백보좌의 심판과 하늘과 땅의 불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주의 날은 완결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더불어 영원히 도래할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 11절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하늘이나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에 의해 하나님께로 화목되었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되었다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새 우주 안에서 그 본성과 모습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르심 안에서 불태워져 말끔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즉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통치에 부합될 자격을 갖출 수 있으려면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행실과 경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재촉함. 1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재촉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열에 녹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 가운데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체시킬 정도로 매우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재촉하면서 마땅히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주의 날이고 주의 날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 용어들에서 날은 주로 통치적인 다루심을 위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하는 사람의 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은 주님의 파루시아로부터 시작하여 크고 힘 보좌에서 사람들과 귀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마치게 될 주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3년 반의 대환란 전에 이기는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때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그 이기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파루시아는 공중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섯째 인과 처음 내 나팔의 모든 자연적 재난들이 천체군을 가진 하늘과 및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강타하기 위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며 마지막 세 나팔과 일곱 대접의 화와 재앙들이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온 땅의 거민들, 즉 유대인들과 대환란 동안 남게 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시험의 때가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대환란의 대부분을 통과하게 될 대다수의 살아있는 믿는 이들과 함께 부활하여 휴거되어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믿는 이들이 공중에 있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분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즈음에 큰 바벨론이 땅 위에서 멸망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은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혼인 잔치를 갖게 되십니다. 이일 직후에 주님이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성도들로 구성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즉 사탄의 군대와 싸워 그들을 격퇴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이 일에 이어서 사탄은 결박당하여 밑이 없는 구덩이인 무적행 안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오셔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게 됩니다. 천년이 지난 뒤에 사탄은 무적행에서 풀려나 열국들 가운데 일부, 즉 동방구의 북방에 있는 곡과 마곡을 선동하는데 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복당하여 불태워질 것이며 미혹하게 한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후에 하늘과 땅은 불태워짐으로써 완전히 소재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과 귀신들과 또 아마 타락한 천사들 위해 크고 힘 보좌에서 최종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옛 우주를 소재하기 위해 주님의 날 안에 행해진 수많은 심판들과 다루심들에 추가한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 안에서 옛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다루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새로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영원토록 시작될 것인데 그곳에는 아무런 불의도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심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을 계산하지 않은 주의 날은 매우 짧아서 아마 7년도 채 못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이래가 주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과 주의 날을 두 가지 다른 날들이라고 생각하여 주의 날은 천년왕국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날은 큰 백보좌의 심판 뒤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불타므로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사실상 큰 백보자의 심판이 주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주의 날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3장 12절에서 관계대명사 그는 하나님의 날의 도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옛 창조의 모든 부분을 소재하기 위해 그 위에 심판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은 더 이상 지금까지 있던 그대로 서 있거나 남아있을 수 없고 풀어질 것이며 그 체질은 타는 불의 뜨거운 열 속에 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체질이 뜨거운 열에 녹아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